어떤 그 부동산 중개업자로죠, 요즘은요. 하시는 분이 한 집을 보러 온그 부부에게 집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과 그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선전을 하고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기막힌 기운은 건강에 참 좋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을 염려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말을 마쳤는데, 바로 그때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던 저 부동산 중개업자가 쯧쯧 회를 쳐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에 없은 의사, 환자가 없어 굶어 죽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풍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려고 했을 때 허풍이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무슨 오천 명, 그것도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냐? 이건 허풍이다. 허풍이고,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는 오병이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곧 그 빈들 자리에는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대부분 다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다섯 마리와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이 나갑니다. 아니면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 그 아이의 믿음에 대한 내용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설교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에 가장 주의해 볼그 절은 바로 13절과 14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오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시다가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의 그 부수적인 결과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허기에 쳐서 그 빈들에서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오병이어 교회에 가보면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밖에 없어요. 그냥 그 바로 강 옆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뭐 정확한 장소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의도를 잘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제자들이 배우기 원하셨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참그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빌립보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적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사서 주라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이나 뭘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을 써도 이 사람도 다 못 먹입니다. 그 정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그래도 똘똘해서 점심 싸갖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낸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먹입니까? 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예요. 그래서 오늘 십선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레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을 걸어서 따라 같이 예수님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들과 여자 빼고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그런데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인위적으로 나를 따라오면 떡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모시지도 않으셨고 일부러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즘 많은 그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숫자적으로만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임의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의 잘 다니는 교인을 뺏어오기까지 해서라도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크게 되는 교회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그냥 작은 교회가 좋다고도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큰 교회는 비판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조건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흩어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돌려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가 되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간 사람은 몇 없어요. 대부분은 다 정말 병이 있어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기적을 일으켜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빈들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함과 그 병의 약함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함과 약함 때문에 그들은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좀 강자였고 부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대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빈들까지 예수님을 쫓겠다는 그러한 그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편해지기를 원하지. 그렇게 꼭 내가 그렇게 가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만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빈들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한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빈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무엇을 바라고 따라가는 분들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빈들까지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그 이유는 유치한 이유였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다 먹은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지요. 여러분, 저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먹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을 왕을 세우면 우리가 배굶지 않고 병 걸려 죽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아더 매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안 이뻤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사에서 잘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저도 야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만난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거지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불쌍하다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저에게 불쌍하다는, 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면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히 여김입니다. 정말 저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문 열고 정말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례하고 아무리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삐딱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부정적이어서 매사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치하고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정죄하고 편가를 것입니다. 매번 어떤 사람, 어떤 그룹을 그렇게 단정 지어 놓고 계속해서 우리는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형제들을, 그렇게 소중한 관계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주려고 할 것이고,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점점 더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자는 못 갚아주더라도 적어도 비슷하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그 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듣기에 나온 사람들 없었어요. 몇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았다고,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끝까지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굶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욕하고 같이 상처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아마 맞상대는 안 할 거예요. 참고 인내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참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멸하며 상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맞상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숙된 모습입니다. 조금 성숙하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다면 서로 맞상대해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만 해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미 살인을 범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니면 쉽게 무시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새로운 나의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의로운 척, 대단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정말 그 허기가 져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쾌재를 불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이 운동을 일으키면 온 이스라엘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배로 발로 뻥뻥 차서 태워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그 이 제자들의 수준도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뭘 하려고 빈들까지 쫓아간 사람 아닙니다. 여기까지 쫓아간 사람들은 정말 아무 할 일 없고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그거 외에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들도 아니었고 고상하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교회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다 건강하고 다 부유하고 다 고상하고 다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긋장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정말 고상하긴 척은 하는데 정말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그 무리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유치하게도 보지 않으셨고 함부로 무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지만 그 외에 또 꼭 물어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콜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있겠지요.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꼭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정말 넘치는 사랑이 없다면 절대 신학교에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가 세운 의로 그가 세운 어떤 것으로 결국은 목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겠죠. 그 상처받으면 고전이 그 상처는 그 목회자의 삶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결국은 성도님들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5천 명을 먹이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고요. 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게 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5,000명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아담에 치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안 입고 더럽고 유치하고 매스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십시오. 안타까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셔서 여러분 그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좀 깁니다. 근데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셨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담 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이 온갖 죄를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식이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라운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멋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잃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세운 의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내가 좀 참자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숙하지 못하고 유치하고 또 나에게 공격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유치하고 어찌 보면 가장 천박한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선택적인 우리가 구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모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